오늘 제목은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텍스트는 기록 혹은 문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컨텍스트는 문맥, 배경을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텍스트는 기록된 성경 본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현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저마다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공통된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은 다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역시 동일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라고 잡은 이유는 오늘의 동일한 텍스트가 저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컨텍스트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의미 있게 다가가시는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세 단계는 첫 번째로 먼저 텍스트로부터 그 의미를 이해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컨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본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텍스트로 들어가는 순서로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텍스트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꽤 익숙한 장면이죠. 그 구절,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는 서술일까요? 아니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암시일까요? 이것을 이 텍스트에서 이 저자의 의도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 아주 중요한 지침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알페오라는 인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레위가 등장하는데 청년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고가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상상력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떤 머릿속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보시면 더 큰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교자의 틀에 박힌 도식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본문을 관찰을 해보신다면 본문의 진의라는 아주 좋은 보화를 얻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마가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이 될 때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암시하는 수단으로서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박양규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제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양자의 별규자, 양이 별빛을 보고 따라가듯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는데 이때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딱 세 단어만 쓰는 아이입니다. 네, 아니요, 좋았어요. 뭐 이 딱 세 마디만 쓰는 아이였습니다. 네, 그렇게 푸드코트에서 메뉴를 이렇게 결정하고 제가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아이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번호가 뜨면 그 음식을 찾아오라는 의미인데 그 말수가 없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영수증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빵 터지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빠 이름이 박규야? 박규? 예, 이렇게 중간에 땡 돼 있어가지고요. 예. 예, 박땡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아빠 외국에서 나가서 아빠 이름 말하면 큰일 나겠다. 외국 경찰이 What's your name? 하면은 my name is 박규. What? 박규. 이러면 외국 경찰이 총 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문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허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이름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서술이라기보다 문학으로 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반영이 된 그런 수단으로 암시로 사용되는 장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학창시절에 읽어보셨을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한 소녀가 전학을 왔습니다. 소녀는 소녀를 좋아했고 두 아이는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소녀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읽어보셨을 줄 아는데요. 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여러분들께서 배우셨을 겁니다. 복선으로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보랏빛. 맥락도 없이 소녀가 나는 보랏빛이 좋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보랏빛이 복선이 아니라고 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보랏빛은 아주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보랏빛은 절대로 복선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복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소녀의 성씨가 뭔지 아십니까? 소설 앞부분에 보시면 서울에서 윤초 씨의 손녀딸로 소녀가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이 소녀의 성씨가 윤 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윤 씨기 때문에 소녀가 죽은 거랍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박 씨잖아요? 만약에 이 소녀의 성씨가 박 씨였으면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들마다 왜 성씨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씨는 소나기에 맞아도 죽을 것 같은 성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씨는 폭풍우가 불어도 안 죽을 것 같은 성씨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뉘앙스가 우리들 컨텍스트에 있게 마련인데 이게 번역이 된다면 이 뉘앙스가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있는 이런 뉘앙스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본문 속으로 밀어넣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부모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있듯이 레위라는 말 속에 우리 아이가 구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마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이 레위라는 사람을 향한 그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이름 알페오인데요. 그 뜻은 변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레위 혹은 마태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될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시를 염두에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들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가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 남긴 전통은 바로 이름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편에 있는 인물은 JF 케네디라고 하는 전 미국 대통령이고요. 오른편의 인물은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 이 단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전통이 이 로마 시대, 엄밀하게 말하면 에트루리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퍼지게 된 건데요. 이 케네디 대통령의 풀네임은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이게 풀네임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풀네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사석에서는 뭐라고 이름이 불리냐면 잭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을 언급을 할 때 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피츠제럴드라고 할 수도 있고 케네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피츠제럴드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쓴다면 분명히 그건 어떤 의도가 있겠죠.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제 요 인물이기 때문에 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속에서 한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떠한 암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두 구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과 누가복음 7장 2절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서술하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누가의 암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름이 세네 개가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왜 하필이면 누가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선택을 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속주였던 유대를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로마가 건설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점이 아니라 로마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를 통치하는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인 거죠. 예.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백인대장, 아니면 조금 더 전문용어로 켄투리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집정관이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켄투리아를 몇 번이나 역임을 했느냐는 아주 결정적인 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고넬료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죠. 고넬료가 퍼스트 네임인지 라스트 네임인지 미들 네임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왜 저자는 고넬료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놓고 로마라는 나라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격돌을 합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격돌을 하는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는 카르타고로부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스키피오 장군의 풀네임이 이렇습니다.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자는 이 백부장의 이름을 굳이 고넬료, 영어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다른 백부장이지만 그러한 의도가 보이진 않죠. 이게 바로 작가가 이름을 통해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가는 이 텍스트에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네다섯 살이면 율법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문율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오경, 이것을 네다섯 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이 성문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가르침들을 기록한, 그 모아놓은 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랍비를 쫓기도 하고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당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문구겠죠. 구전율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표현한 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전율법이 모여서 나중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탈무드 혹은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랍비가 되기 위한 그런 기대, 소망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나서 4살, 5살 때부터 이 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하고요. 8살이나 9살 때 한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한번 외워봐라 이러면서 걸러집니다.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잘 외우는 아이들을 소수들은 따로 모아서 이제 청소년기 때는 구전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그동안 배웠던 율법들을 모든 사람 앞에 성인식 때 암송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채택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랍비가 되는 길을 가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보내져서 집으로 보내져서 가업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 어부, 농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8살일지 15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돌려보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기대를 받은 사람이 지금 본문을 보시면 어디 앉아있죠?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세관. 세관에 앉아있다는 의미는 세리장을 말하는 텍스 콜렉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삭개오 같은 이 세무청장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 징수업자, 톨 콜렉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의 기생에서 부역하는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살아온 환경,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우리들은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지만 현재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들로 받았던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뛰쳐나가서 로마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이러한 깊은 분노심, 그리고 사회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혐오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진 상태, 그것이 텍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났을 때와는 너무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 속에 투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 아니라 사회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그런 의미로서 구별한 의미로서의 죄인입니다. 그 속에는 누가 있죠? 창녀가 있고 세리가 있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빈민들이 사회가 설정해 놓은 죄인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는 당신을 실패자라고 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가 지금 예수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안에 부르심에 자신의 집을 개방했던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 텍스트로부터 우리의 컨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였던 카라바조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린 마테의 소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카라바조는 이탈리아의 화가였지만 누구보다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화가였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마가복음 2장의 텍스트를 토대로 카라바조가 살았던 16세기의 컨텍스트 속에서 표현한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한번 가만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모습인데 사람들을 보시면 좀 복장이 이상하죠? 16세기 이탈리아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있냐면 도박장에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정말 제가 맞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박판에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1545년부터 가톨릭 교회 내부를 수습하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수습을 하면서 내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때 로마 교회가 사회에서 죄인들로 규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창녀, 노름꾼, 집시, 유대인, 고아,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는 이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지만 카라바조는 오늘 마가복음의 텍스트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대와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 고백을 이 그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런 그림, 컨텍스트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창녀, 집시, 유대인, 빈민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가 인위적으로 분류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 방금 보신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 맞은편에 있습니다. 뒷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카라바조는 베드로를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16세기 상황을 조금만 추리해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거, 들으셨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은요, 축구장 6개 크기가 되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기 위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이 들자 무엇을 하죠?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거둬들인 헌금으로 건축한 예배당이 뭐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이고 초대 교황이고 무호하고 신성하다는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당시 시대에 대적하는 일들을, 대항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신예찬을 써서 당시 관행들과 맞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라바조가 이 베드로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신성시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요?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카라바조는 이렇게 그리면서 그 시대에 악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낼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텍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텍스트가 없는 콘텍스트는 공허하고 콘텍스트가 없는 텍스트는 맹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대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회가 혐오하던 레위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비슷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소망과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이 텍스트의 메시지도 우리들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기준이 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처럼, 에라스무스처럼, 까라바조처럼 시대의 악에 맞서시고 예수님께서 부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읽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단어 하나를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또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마가는 이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또의 수긍이 되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정말 잘 경청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반면 14절에서는 단 한 사람 레위를 부르셨죠. 13절의 큰 무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뜻하지만 14절의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사회로부터 혐오를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그 사람, 심지어 부모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패자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라는 단어가 이 텍스트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느껴지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보고 계시지만 이 한 사람 역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와 동일한 시선과 가치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것도 맞지만 이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기대와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표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까라바조가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마태는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마태는 실제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다가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평생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그 성경을 기록합니다. 까라바주는 그런 마태를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마태의 영감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당시 로마 교회로부터 혹독한 비평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의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상징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마태의 발가락을 보시면 너무도 사실적으로 때가 낀 모습으로 까라바주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왜 혹평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고 초대 교황이고 흠이 없어야 하고 신성해야 하는 그런 인물인데, 성인인데 발에다가 이렇게 때가 낀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불경하다고 이렇게 단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까라바주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 줄 아십니까?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현실은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는 동안에 당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발에 때가 낀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연속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 꽃길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바로 오늘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신다면 끝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송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었던, 불행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평생 좌절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말씀, 텍스트를 의지해서 많은 찬송시를 남깁니다. 그가 남겼던 시들은 부흥운동에 아주 많은 찬송가들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분 크로스비 여사가 남긴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 이런 부르의 찬송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실 이 찬송도 남기셨는데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결코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메마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실패자요 하나님 좌절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